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그리고 이런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 불행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스승, 혹은 좋은 친구,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 인생은 행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나쁜 친구, 좋지 못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사람들 사이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삶을 원치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묵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검게 되고 붉은 잉크를, 빨간색 잉크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빨갛게 붉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귀든 혹은 스승을 만나든 아니면 결혼 배우자를 만나든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인생의 행복이 주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과연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이러한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결혼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수평적 차원의 그런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수직적 차원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평적 차원의 만남은 우리의 지상생활에서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그 수직적 차원의 만남은 이 지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서 우리는 복된 생애를 살았던 에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살았던, 교제하며 살았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인생은 아주 특이하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은 무덤을 남겨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으면 무덤을 남겨놓게 되어 있는데 에녹은 무덤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생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성경 말씀의 저자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모세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에녹의 생애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손을 빌어서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신구약 성경을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어려운 본문이 나온다면 그보다 더 쉬운 본문, 관련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에서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의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혹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자신의 삶의 방향, 지향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과연 누구의 눈에 들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로마서 말씀에는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진 사람들, 육신의 욕망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 그의 계명을 준수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더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으로 나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행복과 기쁨, 그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사귀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이 바라는 그 모든 부귀, 인생이 바라는 그 기쁨, 그 행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에녹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며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은 복과 기쁨, 그 근원이 되시는, 그 출발점이 되시는, 그 은혜의 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시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의 복을 누린 행복한 삶,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위로를 받으며 삽니다. 하나는 이 세상 것들이 주는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피조물이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인생이 먹고 마시는 식물, 혹은 사람이 입고 살아가는 의복, 혹은 우리들이 잠자는 그런 주택, 집과 같은 그런 것들은 세상에 주는 위로들인 것입니다. 이런 피조물이 주는 위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에겐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피조물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리고 피조물이 주는 그 위로 위에 덧붙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단지 2차적인 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빠져버린 그런 피조물이 제공하는 위로는 단지 의미 없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영양가 있는 그 식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들의 입맛은, 하나님이 주시는 입맛이 없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가정의 행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 좋은 푹신한 침대에서 잔다고 해서 항상 단잠을 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입맛,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시인은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그리고 환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허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녹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피조물의 위로를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행복과 기쁨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 넘버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에녹에게도 고달픈 삶이 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질병의 아픔이 있었을 것이며, 또한 훗날 소돔성에 살아서 그 의로운 롯도 불의한 자들의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것처럼 이 에녹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악한 세상을 살면서 가슴 아파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다름 아닌 가인의 계보에 속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두어서 일부 다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복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갚되 77배로 갚아서 폭력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바로 라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녹은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반석으로 삼아서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그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원을 산책하듯이 평화로이 하나님과 거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을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Enoch walked with God.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결코 정신없이, 방향도 없이 바쁘게 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천히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마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뛰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대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사귐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천천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빨리 앞서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히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주님과 대화하며 사귀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님께 아뢰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공원을 거닐 때 거닐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면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친구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때때로 제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간다,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이 일에서 최소한 두 가지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너무 기초적이지요. 성경 읽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에게 영혼의 만나요, 생명의 만나인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성경을 많이들 읽지 않습니다. 많이 읽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브리스톨,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그 고아원을 운영해서 많은 그런 전쟁 고아들을 돌보았던 그 조지 뮬러. 우리는 조지 뮬러를 기억할 때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는 그의 평생에 성경을 300번 이상 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목회할 때에 성도들에게 약속하며 부탁하며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자기 인생의 나이만큼 성경은 읽고 가자.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성경을 읽은 나이는 부끄럽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자기 인생의 나이만큼은, 그 횟수만큼은 꼭 읽고 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골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듣기도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요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예가 이것입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곳은 여전히 지금 고아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체러티가 있어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 여전히 돕는 사역은 하지만 더 이상 고아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그것을 모두 담당해서 복지사업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죠.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한다. 내 필요가 있어서 아, 이것이 필요한데 하고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켜온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고속도로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졸음운전을 경고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인생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맞는 말이네.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바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발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그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귀한 신분, 이 귀한 특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고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코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아처럼 행세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에녹은 바로 빛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며 빛 되신 그분을 향해서 걸어 나아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네덜란드에는 오래전부터 네덜란드에 노동자로 이민을 와서 사는 터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아파트를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집집마다 달려있는 위성 안테나인 것입니다. 그 둥그런 원반의 위성 안테나가 모두 다 한결같이 한쪽 방향을 향해서 일제히 다 그쪽 방향으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고국에서 전파되어 오는 그 방송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동일한 방향으로 위성 안테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방송을 얻기 위해서 그쪽 방향을 향했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결정지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들의 가지가 일제히 한 방향 남쪽을 향해서 모두 다 그쪽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무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 태양이 가는 그 길목을 따라서 나무들은 자신들의 손을 뻗쳐서 그 은혜로운 그 빛, 그것을 받기 위해서 힘차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 우리 역시 해를 따라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우리 주님이 가는 그 길, 주님께로 방향을 맞춰서 사는 그런 주바라기 인생이 되는 것, 이거 참 행복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에녹은 바로 이처럼 인생의 신비를 아는, 인생의 행복의 신비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 그 친동생 야고보 사도도 이 진리를 확증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께 한 발짝만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은 더 큰 걸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어찌 가만히 두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주님은 큰 걸음으로 다가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환경과 처지,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방편들이요, 도구들이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즐거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혹시 풀기 힘든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와 간구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장래 문제로 걱정이 앞섭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로 고민합니까? 걱정합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주님께서 친히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순풍이든 역풍이든 이 모든 것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37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바람인 것입니다. 헤녹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떠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는 비록 평범한 생애를 살았지만 거룩한 그리고 비범한 생애를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평생토록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룩한 생애를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그는 비범한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재주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비범한 생애를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그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이 사는 평범한 생애죠. 몇 명의 아들, 몇 명의 딸을 낳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녹의 생애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자녀를 낳으며 살았던 생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생애 가운데 비범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에녹의 생애는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역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르고, 또 주부들은 가정의 평범한 일상사 가운데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자녀의 뒷바라지하고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평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이 이런 평범한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 거룩한 삶의 가능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입는 것, 먹는 것, 살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별발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세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믿음으로 보며 사는 것입니다. 평범한 생애를 살았던 이 에녹, 하지만 거룩한 생애를 살다가 이제 에녹은 특이하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365년을 향수하였지만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녹의 생애를 기록한 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쭉 읽어볼 것 같으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고정된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녹인 것입니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 에녹에 와서는 그 고정된 패턴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세를 향수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복된 생애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구약의 엘리야와 성경을 아시는 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구약의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외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이 있는가 하면 노아 홍수 후에 두 번째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마차를 타고 올라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두 사람의 생애 아주 독특하지요. 특이하게도 이 땅에 묘지를 두지 않은 두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묘지를 두지 않았던 까닭.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만일 성경에 만일은 없지만 만일 에녹의 묘지가 이 땅에 있었더라면 그의 묘비에는 틀림없이 그 어떤 다른 말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다 육신의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진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예외적으로 면제시켜주고 그를 천국에 데려가신 이 일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재촉하듯이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에녹의 때,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바삐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녹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와의 친밀한 교제가 방해받지 않도록 에녹을 하늘에서 멀리 두고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랬지 않을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그를 때가 이르기 전에 데려가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혹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자 봐라 에녹의 생애를 봐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데려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왜 정말 그를 데려가셨을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입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로 포로된 온 인생에게 온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친히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친히 오늘 이 시간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에녹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요 또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와 동행하는 성도를 귀히 여기시며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때 여러분의 묘지에는 무엇이라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누구와 사귀느냐 하는 것, 이것은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이것은 장차 오는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이냐, 누구와 함께 교제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이때는 우리의 영혼을 가름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귀는 그 삶이 지상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땅의 이러한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에녹처럼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주의 성경 말씀에 기록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가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삼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사회를 선도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